오늘 다시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실 때 내가 옳다 그러다, 친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이렇게 다스리시는 자연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자연이 진실로 자연이냐? 누가 자연이라는 표현 대신에 천연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자는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고 천연이란 하늘이 이루신 것이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 자연 현상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 것을 설명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욥에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대답 좀 해보라는 것이죠, 이제.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까지 사실 욥은 친구들과 언쟁하거나 엘리후와 논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사실 틀어놓았죠. 그게 친구들에게 불편한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만, 이것이야말로 사실 인생을 꼬이게 하는 가장 깊은 뿌리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란 건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태도란 궁극적으로 불신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의로운 욥이지만, 당대 누구보다도 의롭고 정말 기준이 분명한 욥이지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트집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전능자와 다투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언약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내 태도,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믿음을 보고 계신데, 그 믿음이라는 중심을 보고 계신데, 우리가 불평한다, 또 불만을 드러놓는다, 이거는 그 태도가 지금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뭐 이런 일을 겪으면 누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을 겪어도 불평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욥에 대한 진단이란 말이죠. 네가 지금 나한테 트집을 잡느냐? 나한테 지금 불평을 털어놓는 거냐 지금? 나하고 다투겠다는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하니까 한마디 딱 입을 엽니다. 3절, 4절, 5절이에요. 시작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대답이 그렇게 썩 예쁜 대답은 아니에요. 뭐 약간 삐쳐있는 듯한 그런 대답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저는 비천합니다. 이제 옳다 그르다라는 표현 대신에 나는 비천하다, 낫다.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뭐 따지듯이 대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내가 비천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트집을 잡아서 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면 해봐라. 자, 그랬으니 이제 욥은 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언쟁을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입을 닫든지 뭐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한테 계속 트집을 잡고 불평을 말하려면 한번 계속 얘기를 해봐라. 내가 옳다는 것을 더 주장해봐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따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잠잠한 게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잖아요. 뭐 쫓기기도 하고 뭐 정말 뭐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잠잠하다는 그런 식기를 보게 됩니다. 37편 7절 읽어드릴 텐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태도는 뭡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올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는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는 게 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 이 세상에 불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다 불평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뭐 나이 어른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말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뭐 또 선거 때가 되면 불평의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온갖 그냥 뭐 보내주는 게 말이죠. 그냥 다 열어보고 싶지도 않은 거 말이죠. 좀 입 좀 닫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입 달린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니 뭐 이게. 다윗이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 것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을 다스리나 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더 하셨죠?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 예수님처럼 불의한 일을 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금 이 양이 양털 깎는 거 우리는 그 다 지금 뭐 소재로 옷을 입고 계실 텐데 양 입장에서는 지금 발가벗기는 거 아니에요. 양털을 깎이는 거. 아니 그 어떻게 키운 털인데 에? 그걸 싹 다 벗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털 깎는 거. 그래도 양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내 옷을 벗겨가냐 그렇게 안 한다고 그게 다 비유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가끔 이렇게 머리를 깎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아침마다 이거 머리 손질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냥 싹 깎아버리고 그냥 세수하듯 그냥 머리만 씻고 가볍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그나마 숫자도 줄어가지고 뭐 별로 이제 깎을 것도 없는데 어쨌건 이걸 확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 머리 밀고 다니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이게 제가 이제 우리는 그때 중학교 갈 때 이걸 다 머리를 밀었어요. 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때는 뭐 눈물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또 시원해하는 일도 있고 한데 그때도 많은 그 아이들이 보면은 예 이게 입을 닫고 있어요. 어쨌든 머리를 밀릴 때. 이제 왜냐하면 중학교가 가는 거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간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빡빡 깎이고 밀리는 거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이걸 이렇게 다 우리가 치장처럼 달고 다니는 걸 다 벗길 때 너무 그렇게 억울해 할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함을 인정하면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아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비 안 하고 그걸 내다보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이 조금도 안 자란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 겁니다. 그저 그러면 때만 되고 일만 되면 입을 열어서 불평을 얘기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서 그래요. 미숙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다가오는 고난도 좋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깎고 제복을 입히는 게 불편하게 보이지만 이게 다음 단계를 위한 우리가 거쳐야 할 만한 과정이었듯이 우리 인생에 장식처럼 달고 다니던 게 다 떨어져 나가고 소유가 다 없어지고 뭐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감으로 받아들이면 잠잠하게 된다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잠잠한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신앙에서는 뭐 억울하다. 근데 이제 욥이 한 가지 뭐예요? 계속 잠잠치 못하고 결국은 입이 터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자기 아내가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그냥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이러던 욥이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트집을 잡는 그렇게 모습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하니까 다시는 내가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입을 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 7절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한 번 더 주님께서 왜냐하면 이 말, 이 대답이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단 말이에요. 대답이.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삐지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골치 아픕니다. 이게 마음이 상하면은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이게 뭐 무슨 생각을 더 하는지 사과도 아니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은 어쩌면 그런 지금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틀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학교에 입학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학교 입학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졸업하려면은 여러분 그 잘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 잘 대응을 해야 돼. 대응을 해야 돼.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잠잠했지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한테 그걸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보신 거란 말이에요. 잠잠한 태도. 아니 어떻게 주셔놓고 지금 뺏는 겁니까? 아, 이렇게 데려가려면 주지 마시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번제할 나무를 해가지고 애한테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길이란 말이에요. 입을 닫았기 때문에, 불평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은 불평 때문에 망하는 줄 아십시오. 불평을 가진 자들이 기어이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닫는 거죠. 악인의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만, 그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불평하는 까닭이 뭡니까? 본인이 더 공의롭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불평을 한다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적어도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옳지.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탓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을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제가. 제가 옛날에 하여튼 하여튼 회사에 하여튼 일을 할 때 사람의 부정이 발견됐어요. 오랫동안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야금야금 해먹은 게 액수가 꽤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적발을 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환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 윗분께서 그냥 덮으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오랫동안 사람을 속여왔는데 이걸 덮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덮죠, 뭐. 그럼 회사를 하지 말고 교회를 하든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집을 해서 사표 처리만 하고 말았어요. 받고. 근데 회사 돈 빼돌려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죠. 그런데 하여튼 그냥 뭐 직을 관두는 거로 일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저 참 많은 거를 그때 느끼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화를 내면 더 오너가 더 화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CEO가 더 화를 내야 되는데, 나야 뭐 중간 관리자인데 내가 더 화를 왜 냅니까? 그 나중에 이제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포도원 주인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는 내 것 가지고나 잘 가지 말이야. 너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계산할 걸 네가 따지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공의를 자꾸 논하는데, 이 세상이 지금 지금 누가 더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 따지는데, 뭐, 진흙탕 싸움 아니에요? 벗겨보면은 흙이 누가 더 묻었느냐, 덜 묻었느냐, 때가 누가 더 끼었냐, 덜 끼었냐 싸움이지. 누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욥이 이제 결국은 내가 더 의롭다, 친구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친구들 비난도 그냥 거절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는데 주님, 제 의를 입증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는 내 종 욥보다도 더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욥에게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자꾸 트집을 잡고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지금 도전하는 거냐? 네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냐? 이거 말이 없고 세졌어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이라는 게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이죠. 불평, 교만이 불평을 낳은 거예요. 그 불평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비난을 낳게 되고, 비난은 갈등을 낳게 되고, 갈등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적대감은 기어이 살인을 낳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이 불평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듯이 우리 인생에서 작은 불평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태우는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부당하더라도, 불의한 일을 겪더라도 그 불평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니까 그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지 않고 내가 상대적인 인간과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 나처럼 되어볼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든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너가 그렇게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러면 교만한 자들이든지 또 무슨 뭐 악한 자들인지 다 찾아가지고 다 짓밟아가지고 다 진토의 흙에 다 파묻어 봐라. 내가 내 기준으로 내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봐라. 내가 하나님 노릇 진실로 한번 해봐라. 이 세상이 다스려지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14절 결론입니다.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야, 하나님 세게 얘기하시네요. 우리가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불만을 많이 합니까? 하루 종일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그 입술을 얼마나 막고 싶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게 오늘 욥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로 그 입을 봉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그럼 세상을 다스려봐라.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파묻어버려라. 죽여서 파묻든지 뭐.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영화와 존귀와 뭐 이런 걸 다 한번 누려봐라. 한번. 곧 스스로를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보라는 것입니다. 와,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 사람이 누가 뭘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눈을 크게 뜨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나? 인간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겠냐?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뭡니까? 잠잠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한번 보는 것이죠. 어제도 참 누가 뭘 좀 보내줘가지고 참 밤늦게 그걸 보았는데 뭐 그 이분에 끓는 뭐 그런 거였어요. 이 설교하고 이게 막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분도 옳은 얘기고 또 이 욥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혼자서 갈등을 하다가 잠을 설쳤는데 왜 그런 사람이 지금 뭐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을 살다가 자신의 의로움에 비추어 볼 때 저 악한 자들을 보면은 그냥 속이 들끓어서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욥기를 통해서 그래도 잠잠하도록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근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역시 하나님은 세상을 잘 모르셔. 욥 때는 아셨지만은 지금 2021년에는 잘 모르고 계셔. 내가 세상을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더 잘 알아요. 저 사람 속이는 게 많아요.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불평이 잦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제 불만이 눈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아닌 것 없다는 것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죽하면 제게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제가 오죽 교만하면 이런 교난, 고난까지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드리는 아침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억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그냥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주님 솔직히 우리 눈에는 있습니다.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기준이죠. 죄인의 기준이죠.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향한 기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 해봐라. 내가 내 자리에서 한번 세상을 다스려 보겠니? 모든 악인들을 다 처벌하고 모든 교만을 다 처벌하면 너는 살아남을 것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발 저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제발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의 악함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간을 향한 분노와 불평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입술되게 하는 바른 신앙, 옳은 신앙, 그 신앙의 능력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의로운 사람들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갓 교만에 불과한 것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 아침에 제발 입술을 닫게 하시고 불평의 입술 불만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 되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의 박해마저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하여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절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자녀들 삼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려 보겠니? 라고 질문할 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욥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 위해 살 기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